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두 단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하죠. 그럴 때 참으로 어색한 단어 조합 중에 하나가 이 문학이라는 단어와 이제 천재라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문학 천재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쉽지 않죠.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뭐 수학 천재, 뭐 과학 천재, 때로는 뭐 스포츠 천재 이런 단어 조합은 자주 듣곤 합니다. 과학이나 이제 수학 영재 교육을 하는 학생들을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삼전사거리 쪽에 가면 와이즈만 영재 교육 센터라는 그런 학원이 있는데요. 그곳 사이트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르치는 과목은 딱 두 과목이 있더라고요. 바로 수학과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천재들 또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영재 교육은 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도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박태환 선수나 또 피겨의 김연아 선수나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 FC 바르셀로나 이승우 선수 같은 사람들은 10대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그 분야에서 천재로서 인정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학 분야만큼은 10대 때부터 천재를 배출해내기 매우 어려운 그러한 분야 중에 하나이죠. 뭐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도 20대 중반부터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의 뭐 대표작인 죄와 벌이나 까라마조프 형제들 같은 그런 책들은 그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유배 생활을 한 이후 40대 중반 그쯤 지나서부터 쓴 그런 소설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삶의 경륜이 없는 자의 글은 혹 그 표현이 좋을 수 있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예를 들자면 표현력이 참 좋고 또 글을 잘 쓰는 10대 학생이 길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뭐 인생은 나그네길이다, 뭐 인생은 참 쓰다, 뭐 이런 식의 주제를 담은 글을 쓴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경륜이 없는 그저 그냥 표현이 좋은 글은 문장력은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감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때로는 한나의 노래 또는 한나의 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매우 좋아하고 또 많이 인용하고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 시는 한나의 처절했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노래 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한나가 말하는 이 기도문에 나오는 언어 하나하나는 그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삶이 빚어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시를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시는요, 이 시만 딱 떼놓고 보면 그냥 그저 그런 다른 시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시이지만 이 시가 쓰여진 정황,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정황을 살펴보면 이 시는 결코 그저 그런 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설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어떤 그 작품이 쓰여진 어떤 배경,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면 그 텍스트의 내용이 점점 이렇게 좀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만 해도 그렇죠. 뭐 갈라디아서나 뭐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서신서가 쓰여진 어떤 배경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서신서를 접하면 그 서신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소설도 그 소설가가 겪었던 어떤 삶의 정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그 소설을 보면 그 소설이 풍성해지듯이 이 한나의 시도 이 한나의 시가 쓰여진 정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가 그저 그런 시가 아니라 은혜를 담은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황과 이 시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명 어떤 정황 속에서 만들어진 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 쓰여진 어떤 배경, 정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상 2장인데 1장이 이 시가 쓰여진 정황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월터 부르그만이라는 학자는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저변 공동체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 좌절과 또 신음으로 삶을 도배하고 식욕마저 상실한 매우 안쓰럽고 불쌍한 여인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 막바지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한나에게 자식을 주심으로써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한나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시를 보면 한나의 삶 가운데 그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가 쓰여진 구체적인 시점은 한나가 아이를 얻고 나서가 아니라 한나가 아이를 얻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한나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점에서 쓰여진 시라는 것입니다. 1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찌 보면 소중한 아이를 얻으면서 드리는 감사와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기도이겠지만 그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나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흔히 말하는 감사와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와 기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깊이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녀의 감사와 기쁨은 어떤 수치에 대한 보상이나 원수에 대한 보복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감사와 기쁨은 어떤 원수에 대한 보복이나 아니면 어떤 수치에 대한 보상에서 오는 감사와 기쁨이라고 한다면 한나가 고백하는 감사와 기쁨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매우 강조됩니다. 그녀의 감사와 기쁨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주의 구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감사와 기쁨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오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성탄절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선물을 줬다고 해봅시다. 보통 우리의 아이들은 그 선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지만 정말 성숙한 자녀는 성숙한 자녀라면 선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부모님, 아버지에게 집중을 하겠죠.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는 지점은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에게 어떤 감사와 기쁨을, 기쁨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그 어떤 것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에 초점을 두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근원인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거기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알 수 있는데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감사와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와 관련해서 유사한 한 시를 적어왔는데 요즘 여러 곳에서 종종 읊어드리는 시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그 모른다라는 시인데요. 제가 아침에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른다 박노해, 결혼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듯 이혼했다고 불행한 게 아니다. 건강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듯 병들었다고 불운한 게 아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듯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다. 지식이 많다고 현명한 게 아니듯 학벌 없다고 모르는 게 아니다. 성공했다고 위대한 게 아니듯 이름 없다고 평범한 게 아니다. 인간은 모른다. 인생은 모른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박노해의 시와 이 한나의 시에는 제가 정리한 이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하고 처절한 정황 속에서 빚어낸 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옮겨보자면 불확실하고 처절한 컨텍스 속에서 빚어진 텍스트라는 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 시, 두 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어이고 다른 모든 것은 동사나 보호에 불과하다. 사실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하나님은 그저 동사나 보호에 불과하고 우리가 주어되는 삶을 산다면 이 시에서 고백하는 이 진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시 속에는 하나님이 주어로서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정황과 우리의 삶이라는 정황은 매우 비슷합니다.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좌절, 신음, 그리고 식욕상실. 이것은 한나의 정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황을 없애주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로 인해서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정황을 없애시지 않고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주어로 하는 텍스트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처럼, 그리고 박노해 시인의 그 시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그저 동사나 보호에 불과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못 보시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과 신음과 식욕상실로 대표되는 삶의 정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주어로 하는 텍스트를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참 많이 부른 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찬양인데 아마도 다 아실 것입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주님께 그리고 이제 후렴 부분에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참 단순한 가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그런 평범한 가사로 들릴 수 있는 그래서 저에게도 그저 그런 단순한 뻔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무게가 짓누르고 기도할 힘조차 없던 어느 날 이 찬양은 저에게 있어서 그저 그런 찬양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주옥같이 와 닿았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이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그 가사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와 같은 때엔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 높이 듭니다. 라는 그 고백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이와 같은 때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전에는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텍스트가 저에게는 컨텍스트가 없는 그냥 단순한 아주 무미건조한 텍스트였다라면 그 이후에는 저의 그 삶의 정황 즉 컨텍스트가 이 텍스트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저에게는 이 찬양이 새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이 찬양은 나에게 있어서 새 노래이다. 뉴송이다 라는 고백을 종종 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황은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슴에서 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과 이어령 교수님이 했던 말을 제가 두 분의 말을 한번 엮어봤는데 엮어서 이런 말을 만들어봤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리고 가슴에서 발까지 내려가는데 70년이 걸린다. 참으로 오래 걸리죠.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황이 비록 그 정황이 식욕상실과 신음과 어떤 처절함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정황일지라도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고백, 그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그리고 가슴에서 발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머릿속에 그러한 진리를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의 가슴과 발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삶의 정황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황 가운데 처해 있나요? 각자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말 못할 정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텍스트를 부여하게 하는 신비의 정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한나와 같은 이 사무엘상 2장의 이 고백을 우리 역시 온몸으로 저 전 삶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그 진리가 우리의 가슴과 발까지 내려가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